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혹은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특정한 일을 두고서 그 일은 영적인 일이다 혹은 영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한 특정인을 두고서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혹은 어떤 일을 두고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까?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일과 관계된 일은 영적인 일이고 그렇지 않은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닙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런 잘못된 생각을 교정함은 물론 영적이다 영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 중에 하나는 분열과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3장으로 가보시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개바파다 그러면서 당파를 이루어서 분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과 분쟁의 문제는 지혜라고 하는 명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아 틀렸다 맞다 하는 기준이 뭐지요? 나는 지혜를 갖고 있고 내 지혜로 살핀 결과 내가 볼 때 맞다 틀렸다 하는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육적인이다 또 영적인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22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그리스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지금도 한 오후 한 4시 정도 되면 노천 카페에 나와가지고 맥주 한잔 놓고 그저 서너 시간 실컷 이야기하다가 돌아갑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 헬라 사람들로서 지혜와 수사학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웅변술이 각광받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아주 탁월하게 논리를 펼치는 사람이 각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지역, 다시 말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이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가? 2장 1절 말씀대로 바울은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논리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거나 일부러 말을 어눌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바울이 말의 능력이나 지식도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자소야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철학이나 웅변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말씀 사역자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성령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면 뭐 이렇게 자빠뜨리고 무슨 방언을 하고 혹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신비로운 역사는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친히 그 마음에 증거하여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말한 다음 바울은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비밀에 쌓여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현 세계 통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세상 통치자들이 철학과 웅변술로 수사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제시했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그 예로 든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바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이 일이야말로 흩어진 민심을 자신들에게 모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법정에 호소해서 십자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해에 재상으로 부름받았던 가야바라고 하는 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상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본래는 유월절 명절에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예수님을 잡으면 민심이 요동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존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께서 잡혀 죽으신 그의 대상이었던 이 가야바가 예수를 십자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 대상의 주도로 사실은 자신들이 매년 해왔던 일,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일을 수행했던 가야바가 실제로 그 일을 이루는 일을 자기 손으로 하고 만 거예요. 인간이 가장 저항하고 인간이 부인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려고 했던 그 일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에 수종도는 그런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요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사람의 아이디어와 생각에서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의 도리를 알게 되었잖아요. 세상 지혜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이 복음의 도리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이시게 되었을까요? 10절에 보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셨다는 말은 본래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계시의 특징이 무엇이죠? 계시의 특징은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보여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는 계시의 주체자인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 계시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제한성이라는 것입니다. 제한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이 계시가 알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비밀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밀이 될 수 없죠.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 계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9절을 보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편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들과 아버지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계시를 받는 대상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수납이 됩니까? 계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저를 여러분들에게 열어 보일 때 여러분이 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을 열어 보이실 때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서 11장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가리키죠. 10절에 의하면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통달한다는 말은 살피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고 신적인 존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이런 분이 역사하실 때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말해서 모든 것과 깊은 것이 같은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사실 이것을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모든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과 깊은 것은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이해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은 뭘 가리키는가? 인간의 구원을 제외한, 인간의 구원 사역을 제외한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시고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았다.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도무지 나타났다고 할 수 없었던 그런 것이라고 말했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인간의 구속과 관련된 특별한 계획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이신 분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죄와 악의 총체 결과인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특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계신 것 일반적인 뜻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우리에게 계시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11절에서 사람의 영, 사람의 영혼과 사람과 가지는,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관계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관계로 유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인간 자아의 중심이고 모든 의식의 중심입니다. 인간은 이 영을 통해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또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느끼고 뜻하는 바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제일 잘 아는 존재는 제 자신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제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혹은 글로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유비로 하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이것은 누가 아는가? 오직 성령만이 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계시하지 아니하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와의 관계를 유비로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긴 했지만 그러나 영과 즉 영혼과 우리와의 관계 또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안에만 있어요. 영혼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죽음이죠. 더 이상 사람으로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영혼과의 관계는 내재적 관계죠. 영혼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자각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재적 관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령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도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영혼과 인간과의 관계와 똑같은 것으로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저의 영혼이 저를 아는 것처럼 성령만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나 혹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자질은 태어날 때 갖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나 직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미련한 짓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좀 배우기 때문에 혹은 원어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려 하는 생각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내로라 하는 사람도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요. 배워먹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성령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언급했던 바울이 12절에 들어와서 성령을 받은 우리 곧 신자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고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세상의 영을 받지 않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손을 쫙 펼치면 성령 받으라고 해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어요? 신비주의 이단들은 그런 짓을 하지만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죠. 말씀의 사역자가 뭔데 성령을 받으라 마라 합니까? 성령은 주어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값을 지불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셨다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살피면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 편에서 값을 지불하지도 않고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지혜를 알게 하는 세상의 영과는 달리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리, 복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만이 아니고요. 인간의 진정한 형편, 영적인 형편도 알게 합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실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적 형편도 성령은 우리 자신보다,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내가 잘 알아. 이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잘 모릅니다. 우리의 출생지, 뭐 가족상, 뭘 잘하고 취미가 뭐고 그것은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의 영적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이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선포하게 됩니다. 4절에서 내가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헬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수사학 웅변술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13절에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4절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자는 제한적인 사람의 깨와 지혜로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내가 묵상한 그런 결과가 아니라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얻어낸 그 결과물로서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낼 수 없을 뿐더러 사람의 지혜 말로는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2시간, 3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듣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가르칠 때도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말씀 사역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뭘 가르치죠? 6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지혜일 수도 있겠고 또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든지 하나님의 깊은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알리실 때 어떻게 알리시는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교우들이 주일 공예배 전이나 토요일 날 설교 전에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죠. 그냥 내가 서면 전할 수 있다. 옛날 목회자 어른들이 목회자는 자다가도 일어나면 설교할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물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강단에 서기만 하면 설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너무나 오만한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서론에서 제가 제기했던 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혹은 어떤 일이나 사건을 두고 이 일은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그 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 아무리 이 십자가의 돌이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이 운행하십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횡행했던 모든 범죄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복음에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일반 자연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이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헬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도리는 너무도 미련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시면 사도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관심을 갖긴 가졌어요. 그런데 그 관심은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을 다 버리고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고 기존에 알고 있던 이런저런 신들 중에 또 하나의 신종신이구나 신종돌이구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고린도전서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문자적으로 헬라어로 피시키코스라는 말인데 혼적인 사람입니다. 혼적인 사람.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사르키코스. 구원받았지만 갓난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을 존재론적인 요소의 차이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을 두 가지 요소로 만들어진 존재로 이해하죠. 그게 뭡니까? 육신과 영혼이죠. 그런데 현대복음주의 교회는 영, 혼, 육신 이렇게 3요소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하거나 혼적인 사람은 영은 없고 몸과 혼만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나 혼적인 사람이나 똑같이 몸과 영혼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혼적인 사람입니까? 몸과 영혼을 가진 사람이 성령과 관계를 맺으면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혼적인 사람이에요. 관계로 이해해야 됩니다. 혼적인 사람은 영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혼적인 사람은 즉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마약 중독자나 노름 중독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혼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일반적인 자연인들을 가리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죄악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적인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이 신뢰하는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할 때 십자가의 도리는 매우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을 가진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당연히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을 가리켜 15절에 신령한 자라고 말을 했는데 신령한 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좀 번역이 그런데 신령하다 그러는데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가?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도 왜 판단을 받지 않을까요? 교만해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깨를 다친 다음에는 로스팅을 하지 않습니다. 커피 로스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스팅 된 거를 삽니다. 그래서 제가 트리니라고 하는 카페에 가서 로스팅 된 커피를, 원두를 샀는데 500g짜리를 샀어요. 3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카드를 긁었어요. 근데 요즘에 다 핸드폰으로 뜨니까 뭐 얼마 나가는지 안 보죠. 그 즉시는. 영수증도 안 받죠.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14,000원이 결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번거롭지만 몇 시간 있다가 가서 내가 사실 500g 샀는데 결제가 14,000원밖에 안 됐다. 그래서 다시 취소하고 35,000원 결제를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기본이고 상식이죠. 이것은 뭘 뭐 잘했다 못했다 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정말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가? 아무 오류도 없는가?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은 하지만 남들로부터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은 인간의 판단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부터 판단을 안 받겠습니까? 혼적인 사람, 곧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시대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죠. 따라서 다가올 시대에 속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썩어 없지지 아니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썩어질 것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래서 신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옥에 갇히면 어떻게 합니까? 교인이 옥에 갇힌 자기 형제를 수발 들기 위해서 자신도 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의 옥수발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잘했는지 그 일을 하다가 결국 몸에 병이 나서 죽을 징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아났다는 그 내용이 빌립보서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패스트가 돌면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간호하다가 함께 죽는 거예요. IQ가 좀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들만이 삶의 실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를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신자를 평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 이 마음은 영이거든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제가 어떻게 주님을 가르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주님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을 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를 따른 사람이 그토록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계시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 복음은 인간이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살피시고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자연인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여러분과 저는 혼적인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냐라고 말하면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설명할 때 성령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설명이 안 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을 우리의 본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뭐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 거짓말에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유한합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늘 그런 기준, 인간적인 경향성, 이 시대에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평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신자는 이 시대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치 있다 하신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자녀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수련회에 갔다가 아이 셋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아이 셋을 구하고 그 목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IQ가 높아서 지혜로워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발견의 문제가 아닌 계시의 문제입니다. 내가 깨닫고 찾아가서 획득해낸 전리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선물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내가 행한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좀 더 잘 아세요? 복음의 도리를 좀 더 잘 아십니까? 누구보다 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하십니까? 나는 남보다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고유한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의식 안에서 늘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저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라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도리를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배운 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란 복음의 도리를 알고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되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주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령의 삶을 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우둔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도 깨닫게 되는 이 놀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성의 도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